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존존해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며 만져주시며 강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싸움에 하나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위탁드리며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앞에 비춤을 받을 때, 아, 나는 그 말씀대로 잘 하고 있어, 아마 그렇게 비춤 받을 때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춘다는 자체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벌거숭이 되게 하는데, 그 속에는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온전해요. 하나님의 요구는 항상 온전해요. 그러니까 그 완전에 달하지 않고 온전함에 달하지 않는 우리들,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늘 그 요구하시는 거, 온전하도록 하나님의 그 잣대에 맞도록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꼭 우리를 야단치신다, 그리고 우리를 업수여기신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아이가 어린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우리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나 다 됐다, 다 알았다, 나는 이제 뭐 정말 온전하다, 그러한 우리가 아니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요. 또한 이제 아, 난 안 돼, 뭐 해봤자 소용이 없어 하는 그런 좌절에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듣고 오늘도 더 잘하고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난한 마음이고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결국 내가 스스로 이렇게 어느 잣대에 맞춰서 거기에 다 달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잣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됐다고 자만하는 거나 그것이 안 된다고 그 좌절하는 거나,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친히 그 뜻대로 지으시고 그 뜻대로 배치하셨어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지혜로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배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는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에는 어떠한 그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리고 갈등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됨이 있고 거기에는 공존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왜? 지혜로 지으시고 지혜로 다스리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혜로 살면은 화목하게 살고 그리고 모두가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고 그리고 하나 되어서 서로 돕고 면서 살고 서로 축복하면서 사는 것이지, 절대로 비교 경쟁하고 그리고 업스여기고 자만하고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또 스스로 좌절하고 그러한 스스로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구하라 그랬고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얻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건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맨 잘못된 자기 욕심과 그리고 자기 정욕을 위한 잘못된 동기에서 구하니까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우상 앞에서 손을 대고 그리고 정말 빌며 구합니다. 우리가 정성껏 구하면 뭐 하늘도 감동하고 땅도 감동하고 뭐든지 감동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정력이나 우리의 욕심을 좇아서 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말씀이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생명으로 살리시고 그들을 지혜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이 구해서 준다. 애가 응애응애 울어서 기저귀 갈아주고 젖주고 다독거려주고 하지만 그럼 안 울면은 애를 아무것도 안 해주는 아니지요. 애에게 필요한 거, 그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태어나기 전에 그걸 다 준비하는 것이고 그걸 하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엄마에게 그 젖을 주시고 그리고 아기 사랑하는 마음을 부모들에게 주시고 아기를 그 뭐가 필요한지 뭐 하는지 하는 그러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연계를 보면은 그 자식들을 임신했을 때부터 아니 짝짓기 할 때부터 그리고 더군다나 자식을 낳았을 때그 보호하고 살리는 그 어미와 그 아비들의 수고함이라 그럴까? 그 지혜라 그럴까? 지식이라 그럴까? 그거는 참 굉장한 거예요. 필사적인 거예요. 자기 생명을 버려서라도 자식들을 먹이고 지키고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자원해서 다 합니다. 그 펭귄이 40일씩 굶어가면서 먹이를 바다에서 이렇게 물고서 와가지고 새끼들을 먹이고 그 추운데 자기 발등에 그 품에 새끼들을 쭉 올려놓고 있고 뭐한 여러 가지 봐도 또 자기가 새끼를 날물어서 자기는 껍데기만 남고 자기를 다 파먹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라든지 참 여러 가지를 볼때그 생육번성하는 데에 그 어미와 아비 그 어른된 모든 사람들의 그 수고함과 그 마음들이라는 것은 누가 저거를 가르쳐 줬으면 누가 저걸 주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 스스로 하다 보니까 요새는 애 키우는 게 어른들의 부모의 몫이라 자기들이 못하니까 못 낳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끼리는 통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자기도 그러면은 그 부모가 안 낳았을 거예요. 자기는 돌봄을 받아서 자랐는데 나는 하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내 부모에게도 그런 지식과 그런 지혜와 그런 거를 허락하신 하나님이면 내게도 분명히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이제 아기를 처음에 임신했을 때, 내가 좋은 엄마 되어서 정말 아이들을 훌륭하게 잘 키울 자신이 없다고 너무 두려워하더라고요. 아기 낳는 자체, 그것도 하나의 두려움일지 몰라요. 어떤 해산의 통증이라는 것이 두려움일지 몰라도 그보다도 더 두려운 거는 한 인간을 정말 훌륭하게 잘 키운다는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키우신다 생각하면은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 그래 이제 며느리한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리고 낳게 해서 엄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너에게 엄마로서 살수 있는 힘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열심히 듣고 열심히 묻고 열심히 배우라. 그러면 누구든지 엄마가 돼보고 난 엄마 될 자신 있어 하고 엄마 되는 사람 없는데 누구든지 알지 못하는 길을 갈때 나는 길 알아 하고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는 척 하지 말고, 할수 있다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가르쳐 주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늘 듣고 그대로만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혜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그리고 정말 역사하심으로 일하셔서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일본에서 아이들을 낳아서 키웠는데요. 외국에서 어른들, 그러니까 저희 부모나 저희 옆에 가르쳐주는 사람들 아무도 없이 아기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이 보통 두려움이 아니에요. 아기를 낳는데 우리 큰 동서가 그 아기 낳을 때는 천장에 뱅글뱅글 돌아간대요. 그래 진통을 사흘 동안 해서 병원을 입원했다 퇴원했다 그거를 몇번 했어요. 아기가 나오지는 않고 계속 진통하고 그런데 천장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죽겠는데 천장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천장 돌아가는 것만 기다렸댔는데 그 외국에서 아기 낳는 것도 두렵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거는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의사가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가 내가 알 수가 없는 데서 그냥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아기를 낳는데 이제 간호원이나 누군가가 와서 음식을 주는데 음식이 안 맞지? 또 뭐를 물어봐서 뭘 적으려는데 그걸 할 수가 없지. 그 다른 사람보다 일찍 퇴원하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에는 또 신우방광염이 걸려가지고 여름에 아이를 낳는데도 고열이 돼가지고 달달달 오한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입원하래요. 근데 아기를 어디다 맡기고 누구한테 맡기고 외국에서 입원을 해요. 그러니까 그날로 이제 패스포드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으로 나왔어요. 이제 수속을 해서. 그러니까 애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한국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한국에 나와서 이제 한달 이상을 이렇게 병원 다니면서 치료하고 그러는데 외국 생활이라는 거 그리고 정말 자기가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되고 알수 없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건큰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우린 아무도 오늘 하루 뭐를 안다 하고 어제 배운 거 어제 가진 것 같고 나는 오늘도 살면 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새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 우린 더 키우시기 원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롭게 하시기를 원해요.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순전하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기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키재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키가 커야 된다는 그 얼마만큼은 우리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와 비교하면서 나는 됐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나는 안돼 하고 하는 거예요. 해바라기하고 민들레가 같이 심어져 있는데 민들레가 해바라기를 보면서 난 언제 저렇게 크나 아무리 해봐도 그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해바라기가 자기가 민들레만큼 자랐다 그래서 난 이제 다 됐다. 그렇게 하면은 그 해바라기는 꽃도 못 피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분량까지라는 거는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매일 더. 그러니까 늘 묻고 늘 듣고 그리고 늘 배우고 늘 순종하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키재기 할 필요가 없고 발도 둠하여 손 뻗쳐서 뭔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게 하시는 것만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할수 있다 스스로 할수 있다 하고 그리고 나는 안 된다는 자기 판단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 배우고 다른 것 요구하기 때문에 내 꿈이 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하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학교 들어가는 것이요, 취직하는 것이요, 결혼하는 것이요, 성공하는 것이요, 뭐가 딴 거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정보만 귀가 크고 그거에만 눈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오늘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자비롭게 하시고,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축복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을 방해하는 것을 다 제하시고요. 기쁨을 방해하는 걸다 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요? 우리를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 같이 자비로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거를 오늘도 다 제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게 오늘 하루하루에 매일 있는 축복이에요. 매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입을 벌리고 오늘도 눈을 열고 오늘도 귀를 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고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뭐 하시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에 온전함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긍휼한 마음에 이르도록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매일매일 살아가야 그게 사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는 자고 깨고 먹고 마시는 그냥 일상생활이 매일 계속되는 것이 삶입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무엇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나이 들어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해놓은 것이 그 목적이 이루었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향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자면 땅의 것이요 그리고 스스로의 것이라면 그것은 다 가진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생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이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된 거 없는 것 같고 무엇을 바래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정말 이 땅에서의 어떠한 방향도 정함도 없는 것 같지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그 사랑의 열매, 거룩한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빛과 소금 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땅과 소금, 세상의 빛과 이 땅에 소금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뼈를 깎고 살을 깎고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해서 되지도 않고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갖고 그것을 투자해서 그것을 베풀어서 뭐 그런 걸로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선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영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그 존재 자체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보는 자가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찬송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찬송이라 하지만 찬송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럽니다. 그럼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을 쫓아서 성령으로 인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나타나고 예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그건 세상 지혜하고 달라요. 세상 지혜는 내가 스스로의 그 유익을 구하고 그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기 질투가 있고요. 다툼이 있다 그랬어요. 요란함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지혜로 집을 지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은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죠. 우리 교회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그 거듭난 자녀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그 토대 위에 세워져 나가서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것이 지혜로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짐승을 잡으면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일곱 기도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역사심 속에서 교회라는 것은 음부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장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분별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스승보다도 어떤 노인보다도 더 슬기롭고 더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유혹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아요. 미혹당하는 거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고, 유혹당하는 거는 나의 원함이, 나의 정욕이 하나님 것과 다른, 주시고 하게 하심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원함을 위해서 스스로 살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미혹도 당하고 유혹도 당하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무지해서 그냥 죄를 짓고 길 잃어버리고 이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는 우리가 지혜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길을 떠나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하고 뭐가 맞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짐승을 잡는다는 거는 이게 이제 그 재물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재물은 예수님의 단한번 죽으심으로 이제 짐승 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교회 안에는 항상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 일원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데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아무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새 생명, 참 생명으로 살아계신다.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생명을 갖고 살면은 내 뜻대로 살겠지만은 주님이 내 생명 되셨으면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원씨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내고 자라서 이루어서 보여지는 것은 다 각기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은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씨 안에 들어있는 것이 달라서 짐승도 되고 나무도 되고 새도 되고 물고기도 되고 사람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으로 사느냐, 예수님의 씨가 되면은 예수님으로 사느냐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 나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나타나신다가 우리가 나의 축복이요, 나의 영광이요, 그리고 나의 자원함인 거를 알면 우리는 나버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나의 영광과 내 만족과 나의 어떠한 그것을 원하면, 정말 내 정욕과 내 욕심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원하면, 나 끌어내리면 펄펄 뛰고, 내가 가려지면 어떻게서라도 나오려고 하고, 모든 생각과 모든 목적이 뭐예요? 다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방해물 제거하기인데 그 방해물이 나란 얘기예요. 나만 제해내면 예수님은 나타나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자 내 안에 오신 것 자체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거울 들여다보면 각기 얼굴 보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보여요. 우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안고 섬을 아시고 그래요. 나의 모든 거 아세요. 나의 모든 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에게 소망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는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홀로 칭송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너무해요. 어떻게 하나님 혼자만 영광 받고 하나님 혼자만 칭송 받으려고 그러세요? 그럴 거예요. 감히 그렇게 말 못해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 다 있어요. 하나님 즐겁고 하나님 기쁘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가 배 아픈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칭송받고 내 뜻이 이루어지다가 내게 원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로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 앞에 설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넌 싸워야 되고 그러면 너는 다퉈야 되고 비교 경쟁 속에서 노상 시달려야 되고 너희들의 삶에는 평강이 없고 환난과 고난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 그 교회, 그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에게 뭐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거기서 이렇게 상을 다 갖추셔요. 그리고는 하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그 여정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셔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 내게로 오라. 또 배고픈 사람 오라. 다 오라지요. 사실 왜 목마르고 왜 배고프고 왜 수고하고 짐지냐?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아 이리로 오라. 지혜 없는 자,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살려고 했기 때문에 가져진 결과들이에요. 어린아이가 혼자 알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않은 그러한 그 일을, 그러한 길을 가고 그것을 해내는데 성공적으로 잘한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독불 장군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거는 오죽 잘 간섭해. 자기도 뭐 자기 길도 모르는데 남의 길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길치라는 말 하지요? 방향을 잘 알지 못하고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근데 길을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라 그래도요, 자기 인생길, 자기 가야 될 길, 천국 가는 길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이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 앞에 갈수 없다. 근데 예수님도 지금 안 보이시거든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있었어요.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 제자들은 갈 수가 없어졌어요.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내가 보내주는 그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들이 갔는데 3년 반 같이 다녔는데 그들의 마음이 따르질 않았어요. 각기 다 달라서 하다못해 천국에서 누가 높아질까 누가 커질까 그거 따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러 오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는 건 순종하는 것 같고 따르는 것 같지만 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넘어진 거예요. 다 실족하고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시 찾아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내가 보내는 그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근데 그것에 순종하지요. 처음부터 순종한 거 아니에요.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가 거기까지 예수님 또 쫓아가가지고 또 만나주셔서 그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그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나가서 한 것이 복음 전파예요. 와서 구원받으라. 와서 같이 먹고 마시자. 천국에 같이 가자예요. 교회에 우리들의 가진 메시지는 그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이미 축복받았으니까. 나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 내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악인도 죽지 않고 한 생명, 소자 하나도 멸망하지 않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우리 가만히 못 있는 거야. 길거리로 다 뛰쳐나간 거야. 어리석은 자들아, 지혜 없는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는 거는요, 결국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참 것과 거짓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그거 못하는 거야. 우리는 맨 선악으로 가려요. 시비를 가려요. 그래서 항상 내가 선이고 내가 옳은 거예요. 내 말을 고집해요. 내 주장을 고집하고 내 감정을 중요시하고 내 판단에 모든 것을 의해서 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거짓이요, 다 틀어져 있다는 거. 잣대의 중심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그 잣대로 재는 모든 것다 잘못 재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크다 작다 얘기할 때는 어떤 무엇인가 중심되는 걸 놓고 그것보다 크다 작다를 해야지 그냥 크다 하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 크다 작다에 듣는 것이 다 다릅니다. 멀다 가깝다 좋다 나쁘다 그런 말들이 어떤 중심이 없기 때문에 듣는 자가 다 나름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온전하면 그냥 온전한 건데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다 그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외에 우상을 그리지도 말고 섬기지도 세우지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는 그 십계명 중에 이계명을 보면은 그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에 하나님을 이미지하지 말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어떤 형태는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있어요.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잣대도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법입니다. 그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돼요. 그리고 스스로가 그것을 옳다 생각하고 스스로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고 거기에 의한 것이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 다른 거예요. 각기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잣대가 하나라면 우리가 왜 공정 그 저울 같은 거는 모두가 세계가 다 통용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의 삶에 대한 모든 잣대의 중심, 그것에 정말 그 정확한 오직 하나 기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고 말씀이에요.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는 것이 지혜예요. 내가 잣대야 하고, 내가 저울이야 하고, 내가 눈금 그려서 하는 거는 소꿉장난 같은 거예요. 소꿉장난은 소꿉장난 하는 그 친구들끼리만 거기에서 통용이 됩니다. 요거 얼마 하자. 그래서 돈으로 종이를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하고, 뭐 서로 그걸로 물물교환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이 할수 있지만, 그거는 소꿉장난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끼리 통용시켜서 우리끼리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그 재미있는 것이 수고하고 짐지고 배고프고 목마른 자고 어리석은 자고 지혜 없는 자예요. 죄인들을 부르시고 병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 부른다면은 만약 구제하거나 뭐 병원을 차리거나 뭐를 한다 그래도 그것이 또 본인들의 어떠한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고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합니다. 우리들의 선행과 구제 뒤에는요, 결국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가지시고 우리가 믿으나 안 믿으나 계신 분이고 우리가 높여드리나 아니나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썩지 않는 좋은 것으로 넘치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 나무를 사과 씨로부터 하나 만들어서 그거에서 사과 열매를 맺게까지 내가 연구해서 그때부터 만들어서 그때부터 하에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 요 사과 씨를 심으면은 그것이 커서 나무가 돼서 그렇게 된다를 믿고 사과 씨를 받아서 그냥 심는 것이 훨씬 쉽지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것을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심으면 그 씨가 자라서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되듯이 그 말씀이 내게 씨가 됐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과 씨는 씨예요. 그렇지만은 씨가 열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과라는 그 열매는 따로 있고, 그 속에 씨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예수님 같지 않아요. 그래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안에 예수님의 그 지혜와 영생케 하는 모든 능력이 그 안에 있어서, 그 말씀 안에 있어서, 전 세계를 지으시고, 그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지으시는 그 창조의 능력이 그 지혜가 그 안에 있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 심었더니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지나고 또 지나고 하다 보니까 뭐야 큰 나무가 되었고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었더라. 근데 그 열매는 가을에만 맺는 사과가 아니라 시절 따라 열매를 맺고 자라서 열매 맺으면 그 열매가 항상 있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택했어. 근데 목적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씨를 받아라였어요.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 씨는 내게 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살아 역사에서 스스로 그씨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살아 역사에서 뿌리 내려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결과 나타나는 것이 새싹으로 인해서 나무로 인해서 꽃 피고 향기 나고 열매 맺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씨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안 나타난다면 씨가 죽었든지 씨를 방해하는 씨의 성장과 그 뿌리가 내리는 걸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막고 있었었지. 근데 우리 조그만 씨의 능력을 봐도요. 그 뿌리가 그 씨가 흙 속에서 뿌리 내리고 싹 내는 거 보면 굉장한 능력이에요. 굉장한 힘이에요. 어떤 일본 형제가 자기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다 믿고 싶대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내가 형제가 씨가 땅에 묻혀서 거기서 뿌리내고 싹나는 거가 믿어져요. 그때 믿어진대. 그 속에 생명 있는 거가 믿어져요. 또 믿어진대요. 그게 씨가 하는 것 같아요. 씨의 생명을 주신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법대로 살게 하시니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으로 살리고자 하시면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씨를 심어서 씨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싹이 나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내가 흙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새싹으로 새로운 무엇인가로 내게 없었던 그것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자라서 그것이 꽃이 피고 향기 나는 그러한 그리고 열매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정말 먹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된다는 거가 왜안 믿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생명체와 모든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모든 것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살리시는 그것도 우리의 육체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생활하는 거를 내 뜻대로 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도 내 뜻대로 해요. 그러나 내 육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것이니이다고 내 눈과 손과 발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놓으면은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같아요. 마음이 말로 나타나고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영적인 거를 자꾸 뭘 생활로 얘기하세요.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래요. 우리의 손과 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게 하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산재물 되게 하려는 게 영적인 예배인데, 그러나 우리의 몸을 드리라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우리의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 마음의 주인이 나면 내 몸의 주인도 나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예쁘다는 게 예쁜 거지 하나님이 날 예쁘게 보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울 들여다보고 내가 고치고 내가 가꾸는 나지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가꾸게 하시면 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이시라 안 보인다. 안 보이지만 계신 분이요, 알수 있는 분이요, 무엇보다도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거는 살아 역사예요. 뭘로 살아 역사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근데 그것은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자비롭게 해요. 자비로운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막아선 것은 나의 딱딱한 마음입니다. 나도 내 눈에 대들보를 모르는데 형제들에게 돌 던지는 거. 형제들의 눈에 티를 뽑으려고 하는 거. 나도 내길 모르면서 남의 길 간섭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죄예요. 아무리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어떻게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저 사람은 정말 저걸 받아 마땅해. 뭐 자기가 한일 자기가 좀 지금 열매 먹는 건데 뭐. 그럼 우리도 용서 받을 수 없고 우리도 그 열매 우리가 먹어야 돼요.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도 비판을 받고 네가 헤아리는 그 잣대로 너도 헤아림을 받는다. 네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천부도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용서를 안 해서지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죄인의 모든 죄를 흰눈 같이 다 용서하시고 다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의로 인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근데 내가 안 하면은 내가 못 누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됐지. 우리가 노력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도록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온유하고 싶어요, 겸손하고 싶어요, 진실되고 싶어요, 뭐 성실하고 싶어요, 응? 정말 낮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기도 같아요. 너무 아주 스스로 이렇게 취해버릴 수 있는 내가 그런 걸 구하다니, 이제 세상 거 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원하는 거 내가 구한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준 게, 네 안에는 의가 있어, 네 안에는 성실이 있어, 네 안에는 신실함이 있어, 네 안에는 진실이 있어, 네 안에는 온유가 있어, 네 안에는 내 사랑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능력이 있어, 내 지혜가 있어. 그걸 믿느냐예요. 지금 내가 실컷 구한 아름다운 그 모든 거는 내게 없다예요. 없으니까 그걸 주세요. 그거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고 그게 아니라 내가 네 안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네 안에 있으니 너에게는 의가 있고 거룩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다 있다 얘기예요. 그거를 믿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 우리가 없어서 구하는 것과 있는 것을 있다고 받았다고 믿는 것이 다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지혜가 내 안에 있어서 그리고 정말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어서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하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뭐든지 순종하고 뭐든지 다할수 있어. 그러니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스스로 발돋움하거나 스스로 애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거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고 어떻게 하려느냐 그러고 물으셔요. 나를 밖에서 끌어들일 거냐? 네 안에 있음을 네가 믿을 거냐? 오늘도 인정할 거냐? 우리가 이제 왜 성령님 옷이 없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의미에서 어떤 뉘앙스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저기 성도들에게 그렇게 시키고 또 그렇게 하는지 이해는 가지만 거기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은 그러면 늘 항상 계신 주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막 그렇게 돼요. 내가 초청해서 들어온 하나님이 돼버려. 주님은 내 안에서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외면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떠났고 내가 하나님 인정 안 하고 내가 저기죠. 그 성경은 아니에요. 우리 보고 하나님 초청하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 보고 돌이키라. 너희들이 와라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세요. 오늘도 어리석은 자 내게로 와라. 지혜 없는 자 와라. 와서 들으라 먹으라예요.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너희들이 먹고 마시랍니다.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와서 값없이 사라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고 우리는 돈을 내지 않지만 이미 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값없이 살아요.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벌려면 세상 거다 가져도 살 수가 없는 그런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냥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라예요. 근데 그냥 받아서 가지라가 아니라 네가 먹고 네가 마셔라. 그래야 네 속에 들어가는 내 속에 들어가는 거.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내가 네 피가 되고 내가 네 살이 되어서 내가 네 속에서 살 거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성찬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나의 새 생명의 근원이 되셨고 내 삶의 실체가 되셨다. 나의 시작이 된 거예요. 나의 끝이 된 거예요. 나의 모든 과정이 이제 주인이 예수님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같이 떼주셨어요. 같이 먹게 하시고 같이 마시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한 생명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한 몸이다예요. 그 성찬에는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이 있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그 모든 성도들의 지체됨, 한몸됨의 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 되어야 예수님의 그 성찬이 성찬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념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딴짓하니까 너는 너 나는 나가 아주 골수에 베겨 있으니까 골수를 쪼개서 그 속에 있는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그 형제와 나를 가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심을 가르는 그것들을 다 죄로 끄집어내서 그 딱딱한 마음, 그 높아진 마음, 그 삐뚤어진 얽힌 마음들, 상처난 마음들 그런 거다 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어린 게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약한 것도 죄가 아니고 강한 것도 죄가 아니고 큰 것도 죄가 아니고 작은 것도 죄가 아니에요. 창조에는 그게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아름답고 다 좋다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내가 큰 거야, 작은 거야, 나는 요런 거야, 저런 거야. 내가 내 색깔을 정하고 내가 내 크기를 정하고 내가 좋고 나쁘고 그런 거를 내가 정한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필요하고 약한 것도 필요해요. 뾰족한 것도 필요하고 둥근 것도 필요해요. 삼각형도 필요하고 사각형도 필요해요. 그게 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나되게 하심이 은혜인데 그 나의 나되게 하심에 나는 뭐냐? 이 세상에서 찍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벌레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돌 맞는 죄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니까. 내가 나를 봐서 정말 하나님이 날 아주 죽이기로 작정했구나. 살 소망이 없구나. 이 세상에 나를 찍기처럼 밑말에 두셨구나. 그래서 좌절이 아니고, 그래서 상처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두신 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었지. 우리들이 의미를 안 게 아니었잖아요. 나의 고난받음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하며, 그리고 고난을 받는 지체들이, 너희들이 위로를 얻고, 또 너희들이 받는 고난이 또 누군가의 위로가 된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겪는 모든 것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모든 것에 의미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악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다 바꾸기 때문에 그래. 아까 그 하나님을 빼면 우리가 좋다고 하고 훌륭하다 그러고 가졌다 됐다 하는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아니, 오히려 악하다, 해가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유익됐다고 생각했던 거 다 해가 된다. 오물과 같은 거. 그게 묻으면 냄새 나고, 그게 묻으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받아 먹고 받아 누리는 생활, 그것이 은혜의 생활입니다. 은혜는 내가 열심히 모아는 생활 아니에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한테는 제가 미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인 줄을 아니까, 하나님이 기쁨 주셨으면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평강 주셨으면 평강해하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셨으면 지혜로 살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으면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 주셨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내게 사랑 주셨으면 사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죠. 주고 공치사하고 내가 줬다 뭐 했다 자꾸 하면은 우리는 받는 것도 주저하게 되고, 어떤 때는 받는 것이 굉장히 미안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하나님의 통로로 줄 때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어요. 우린 통로되는 거지 내거준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내 공치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거다 주께로부터 받았으면 우린 오른손이 구제하는 거 왼손이 몰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내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과연 우리가 기억을 안 하냐 얘기예요. 남이 내게 준 고마움은 잊어버려도 남이 내게 준 상처는 안 잊어버립니다. 내가 남 상처 준 거는 깨닫지도 못해도 내가 남에게 잘했다 하는 거는 언제든지 내 안에 공로로 쌓여 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얼마만큼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벌 받아주셨는데, 그 십자가가 늘 우리 앞에 있는데, 그냥 그거는 그분이 하시고 싶어서 하신 건데 뭐요? 내가 언제 부탁했나 했나? 내가 용서받는 게 당연하고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하고, 오히려 그분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 같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게 내게 모자라서 매일 더 다고다고하고 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럼 은혜는 언제 가서 누려요? 은혜의 잔이 넘치나이다는 주님으로 인해서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를 돌보시고 나를 보장하고 계시고, 뭐하고도 비할 수 없는 거죠. 뭐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무엇을 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그 하나 아는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의 속에 내가 발견되려 하면 그러한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것이 비할 바 없는 것이라 바울이 다른 모든 것을 오물처럼 여겼고, 그것을 방해하는 세상 것들, 세상에 크고 좋고 높고 하는 그 인생이 이 땅에서 요구하고 그 찾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오히려 내게 해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지혜이신 하나님이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죄물, 화목죄물 대신 그 제단 그것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십니다. 누구든지 오라. 어리석은 자들아 오라. 지혜 없는 자라 오라. 내가 어리석은 자여, 내가 지혜 없는 자라고만 생각한다면 어리석고 지혜 없다는 이 말은요, 분별력이 없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우리 어떤 사람 볼때저 사람 참 생각이 없어. 그러잖아요. 생각이 없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거 생각 안 하고 쓸데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으로 살지 않는 그러한 거,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는 거. 그런데요, 그런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 그런 사려가 없고 그러한 정말 분별력이 없는 자가 왜 그러냐? 빛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속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눈이 멀어서 그래요. 우리의 귀가 다른 것에 다 온통 바쁘게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거절하고 오늘도 내 말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기를 거절하고 세상 말 주워 담기에 바쁜 우리들. 보니까요,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 보다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훨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옛날부터 써 있던 건 하나도 이상하지, 그냥, 그들에게 생명이 되지 않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때 그게 감동이 됐다. 어떤 책을 읽었더니 이랬다. 아, 지금 어떤 책이 문제예요? 어떤 목사님이 문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곧대곧대 필요한 말씀을 내게 주시는데, 지혜로 역사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통로를 다 닫아놓고, 어디를 두리번거리며, 어디를 찾아 헤매요? 거기 하나님 있어, 여기 그리스도 있다, 저기 그리스도 있다, 할때 찾아다니지 말으라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랑 주세요. 무슨, 저기, 온유함 주세요. 아니면은, 우리에게 겸손을 주세요. 자비를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찾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찾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못 만난다 그랬어요. 지금 초청을 받았으면 초청받은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 가서 듣고 거기 가서 먹으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근데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게 굴복되지 않는 그러한 것, 내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러한 너희들의 그런 것들 다 돌이켜 오라예요. 내가 밝히리라, 내가 깨끗하게 하리라, 내가 새롭게 하리라, 내가 썩지 않는 신령한 하늘의 보화로 새기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시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를 헌신해서 선교지 보내서 부려먹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한테 헌신하면은 뭐가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세요. 헌신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며 살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날 채우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일하지 마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내일할 테니까 하나님 내종 되세요. 내 일꾼 되세요. 나 하고 싶은 거 도와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것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적질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되실 수가 없는 분이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 보고 돌이켜 와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죄진 하나님에게 등지고 범죄하여 떠난 그러한 인생들에게 돌아오라는 초청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영생으로 살리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람은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그 내적 치유할 때 거절감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누가 나를 자꾸 거절하면 우리는 위축돼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그렇게 거절하는데도 상처 속에 있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를 또 부르세요. 왜? 그분은 아픔과 거절감을 안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상처받아 상처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아픔보다 더큰 사랑이, 더큰 자원함이 있어요. 어떤 자원함?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자원함.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자원함.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자원함. 또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자원함.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나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나를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게 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늘 충만하게, 잔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초청에 오늘도 화답하고요. 정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받으시옵소서. 주께 돌이키며, 주께 들으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혜 안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지혜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축복하심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몸을 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명철을 의지하며 주님에게 묻고 듣고 배우며 그리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좇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 지혜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먹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내어드리는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축복하시고 또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